욥기 여섯 번째 고엘 리디머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봉독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속자 리디머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기업 인헤리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는데 기업은 제비를 뽑아얻는 것, 자기 몫을 받는 것, 상속, 계승, 유업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대가 없이 땅을 분배받고 그 자손 대대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업, inheritance는 온 집안에 상속되는 경작지, 땅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 사람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업이라는 단에서 유래하는 고엘의 근본 정신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잠시 맡기시는 것이지 사람은 단지 기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 하나님 백성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청지기 개념은 성경 시작부터 흐르는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탤런트, 돈, 뭐가 됐든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기업을 무르는 자, 예, 무르다는 이제 도로 찾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구속자, 리디머. 그래서 고엘의 목적이 한 집안에 이 계승되는 기업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보존하고, 또 그 혈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 보통 형제나 부자지간 되겠죠. 고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엘의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형편이 어려워서 상속받은 기업을 팔게 되었어도 나중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은 이 팔았던 것을 물르고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땅을 팔았다고 해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고요. 잠시 경작권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게 이 고엘의 정신입니다. 정말 그 중요한 그 고엘의 의미는 우리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언제든지 몸값을 지불하면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구해올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한자로 구속하다. 구속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고엘의 그 정신입니다. 둘째, 당시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죠. 근데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그 미망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이 이 미망인에게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하여 주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이 계대 결혼. 이거를 한 형태죠. 그러니까 룻기라는 그 성경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사에 태어난 아들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증손자가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셋째. 사람이 살을 나가면은 그 원수를 갚은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 또 고엘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살인한 경우, 누명을 쓴, 살인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 이 복수심에 불타는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 고엘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도피성 제도. 이 도피성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제가 한 설교 중에 여호수아 여덟 번째 설교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엘 제도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섭리가 있는데, 자, 오늘도 우리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엘은 사탄의 죄의 노예로 팔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차지하고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백성에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죽는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고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엘은,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욥기 15장에서 21장을 이제 커버하는, 욥과 세 친구들의 퍼스트 라운드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이제 논쟁이 점점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욥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게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는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한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자, 친구들 말이 참 독설로 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그냥 듣고 있겠습니까? 욥이 죄가 없는데. 그래서 화가 난 욥의 대답이 16장 그 내용 전체입니다. 제가 이제 몇 장만 뽑아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영어로 miserable comforter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 친구들을 miserable comforter라고 부르는데,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충고를 하러 가서도요, 정말 도움을 주는 충고가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긴 비판 정죄가 아니고요, 짧게 짧게 위로하는 거. 우리도 항상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교회 사람들 위로하러 가서요, 자꾸 정죄하고 옵니다. 그 사람을 더 괴롭히고 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16장 4절이 이제 욥의 반박인데요. 욥의 이제 개역개정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도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녀들에게 그럴 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쯧쯧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도 모르지. 나도 너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나도 너라면 그랬을 거야. 자, 친구들이 아주 그 여전히 인과응보 원칙에 묶여서 욥을 계속 비난하기만 하지만요, 욥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공격하는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뭘 보세요? 욥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큰 그릇으로 자라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를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네, 지금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공격만 하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그 희망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실망하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한테로 가죠. 근데 사실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한테 곧바로 가는 게 지름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중재, 자기와 친구들 사이를 중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나의 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죠. 항상 그래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누구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말다툼하는데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것처럼 화가 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친구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래요. 우리가 환란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큰 그릇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어려움을 이기기가 쉽고요. 또 사실 그래요. 제가 10년이라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해서 난 소입니다. 자, 이제 건너뛰어서 19장입니다. 이 엘리바스에서 그 두 번째 빌다시 이제 등장해서 발언을 하는데 욥이 대답하는 것이 이 19장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19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지금 욥이 잃어버린 게 친구들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가 이제 원수가 됐습니다. 보세요. 가까운 친척은 물론 그의 아내까지 자신의 숨결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제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또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니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욥이 지금 갈 때까지 다 간 것 같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이 깜깜하죠? 언제 제일 깜깜합니까? 해뜨기 직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때때로 삶을 보기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제일 깜깜한 때를 도달하면요. 곧 했던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욥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바라는 게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첫째,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지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나의 무죄함이 밝혀질 어떤 기록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소망이 우리 하늘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요배 이제 둘째 소망입니다. 보십시오. 자, 오늘의 요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대속자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이죠. 뿐만이 아니고요. 땅 위에 서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땅에 서서 자, 이 상징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엘을 보내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룻기에서 그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고엘을 보내주십니다. 고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신다 그러죠.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필요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구속하시는 분, 또 재앙과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자, 이제 욥이 이 고엘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욥이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억울하게 죽게 되었어요.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수할 사람, 고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기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엘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주님. 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의 고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말 성경.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것에. 그래서 무슨 말 같아요?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자기에게 있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는 자신의 무고함이 고엘이신 하나님 때문에 다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1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낯선 사람 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는 나의 순결한 모습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걸 NIV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my heart yearns within me. 그때가 오기를 내 마음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겠어요. 자,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으면 그때를 갈망할까요? 욥은 세상에서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요, 부활의 약속만은 굳게 붙들고 있는데, 지금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크리스천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욥을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지금 보고 있지 않으세요? 욥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BC 한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 이 성경의 제일 오래된 문서가 부활신앙을 지금 힌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에서 발견하는 게 또 있어요. 자, 부활신앙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의가 판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엘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이 된다.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해 하시느라. 여러분 이 두 절만 믿고요, 이 두 절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는 참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참 주님과 같이 편안하게 산다. 아니에요.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물론 천국 갑니다.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천국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something wrong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참고 있으면 고해를 보내주세요. 나의 도움을 보내주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느끼면서, 내가 평화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에 들어가는 게,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세상에 왜 이런 걸 갖다가 거부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 20장에 엘리바스와 빌다스에서 또 하지의 마지막 사람 소발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발은 젊은 사람인데 처음부터 좀 부드럽던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요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이 아주 거칠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천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해여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천장에 물 것일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더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이 소발이요,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이게 욥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이 아주 격렬합니다. 욥은 악의 달콤함을 즐기는 사람, 그가 재물을 몰지더라도 하나님이 도로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욥이, 그 부자 욥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리고 네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이렇다. 친구가요, 하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온갖 이건 악담과 독설과 저지를 퍼붓는데 참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상이 공평하고 같지 않다고 항변하면서 이 욥과 친구들의 이 세컨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서드 라운드가 시작되는데요. 21장 7절 다음 화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또 21장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이게 여기 좀 참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는지. 왜 세상에 나쁜 짓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욥이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지금 자신의 환난을 통해서 공평할 수 없는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배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배우고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에서,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감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는 척만 하는 거고, 도와주는 시늉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 감정이 지금 이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고서 불쌍한 사람 보면 같이 울어요. 감정 이입이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Compassion of Jesus.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 보고요, 같이 울어요. 게 뭐랍니까?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지 않습니까? 이게 Compassion of Jesus입니다. 욥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고엘의 섭리와 진정 의미를 이해하고 Compassion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욥이 이제 환난을 다 극복하고요, 사회 한구석 그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고엘로 욥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젊으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고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고엘이 들어오면요. 그 이유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지옥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 없어요. 가서 말을 전해야지.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환난을 주시고요. 욥에게 환난을 통해서 욥을 큰 그릇으로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인데, 욥은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 구속자, 리드머,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을 도와주는 고엘은 아무나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고엘은 아무런 합당한 자격이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도 합당한 자격이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 친족, 능력자, 자원자. 이거는 우리 세상에도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고엘이 될까요? 네, 그 전에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요, 내가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경제적으로. 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지. 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에 첫째, 예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온 사람은요, 전부 다 이 사탄의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근데 사람은 못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요. 예수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고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종으로 팔려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사단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업, 사람은 찾아오는데 그냥 못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살아옵니다. 그 엄청난 그 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살아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둘째. 예수는 나의 가까운 친족입니다. 예수는 우리 크리스천을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You are my brother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렇죠?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자녀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하고 일친관계인 하나님, 우리하고 일친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브라더라고 부르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일 큰 형님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이촌 되십니다. 하나님 일촌, 예수 하나님 이촌, 이거보다 더 가까운 우리 친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제일 가까운 친족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얘기입니까?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아주 특별한 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아주 혈연적으로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있죠.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원한을 갚아주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또 형제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부 신랑 사이는 몇 촌이에요? 촌수 없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피의 보호자를 사탄이라고 구약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 보호자가 너 내 아버지 죽였지? 그러고 지금 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도망가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쟤는 죽였다고 생각하고 쫓아오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놨죠. 제일 가까운데. 그러니까 아무 도피성이나 이제 도망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은 못 쫓아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오늘 이제 오늘 보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세상에 있었으면은요. 마귀가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도망와서요. 오늘 주일날. 이 교회 도피성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빼먹어요. 꼴붙이지 말라고. 또 하나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잊지 못하는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게 계대 결혼이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요, 우리 크리스천은 신부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면요, 영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기 영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영의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자, 셋째. 고일이 되려면 자원자야 돼요. 예수님이 자원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은 이건 누가 강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원해서 제2격 성자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막판의 이름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방이 꽉 막혔어.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바알스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갈 데가 없어. 도가니에 든지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갈 데가 없어. 우리 인생에 이럴 때 참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밖에 뚫는 데가 없어. 하늘. 하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요. 자기의 그 영원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고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언젠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요. 자기의 억울함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자기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욥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욥의 소망입니다. 욥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죠. 그리고 욥의 영혼이 점점 아주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 같은 그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공평할 수 없는 세상을 배웁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